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과 또 완전히 새로운 목표, 또 완전히 새로운 취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놀라운 것이고 또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또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에는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풍족하였고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또 고난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는 궁핍함에 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으로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점점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밀, 그 비결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맛보았던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던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을 즐기는 참으로 기이한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제가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의 그 만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총 그 여섯 개의 그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제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물질을 소유해만 행복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 만족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은 세상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더 살펴봤죠. 네 번째 그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이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나의 양식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의 비결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만족하시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불순종의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의 뜻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야 하고 좌절을 경험해야 되고 또한 낙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느 때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인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미스터 묵이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저에게 이메일로 전달이 됐는데 어제를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왜 특별한 날인가? 내가 45년 전 이날에 밥 존스 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나서 처음 밥 존스 대학교에 입학한 그날을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밥 존스 대학교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문 대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학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45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됐는데 그 첫날을 그가 아직도 기억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오늘이 나에게는 참 감격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내가 45년 전 프레시맨으로 밥 존스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에게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됨을 깨닫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을 붙잡길 원하고 쫓아가지만 결국 신기루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헛된 것, 그 텅 빈 것, 그 허무함, 그것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왕이었죠.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쓰디쓴 그런 헛됨들, 허무함들, 절망들, 그것들을 그가 맛보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을 떠나려 하지 않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떨어지는 순간 자신이 죽게 되는 것처럼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발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이죠. 수고하나 그러나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노력과 열정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두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였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네 하는 모든 수고와 네 모든 그 노력들이 무엇을 열매 맺었느냐? 너를 더욱더 비참케 하였고 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지 않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군사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자주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에 와서 한 가지 이렇게 즐거움과 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녁 때쯤이 되면 이렇게 노을이 딱 지잖아요. 그럼 이쪽 뒤편 주차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떨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 워킹 비자를 얻기까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이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크게 낙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누울 집이 있다면 사역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자주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국의 그 공식적인 그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던 때가 1885년인데 그때 언더우드와 펜셀러 부부가 선교사로 공식 선교사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언더우드의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몹시 기다렸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길 원했죠. 사랑하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홀로 청년의 몸으로 한국 땅에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당시에 뭐 모텔이나 요즘은 얼마나 여행할 때 편합니까? 그죠? 아무데나 이렇게 원하는 음식을 스마트폰으로 눌러가면서 어디 가면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고 또 깨끗한 호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멸시와 천대와 방 하나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뭐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창호지로 된 그 문을 뚫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간신히 숨을 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수고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불태웠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 이 세상을 내가 더 많이 맛볼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과 또한 보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결코 안락한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는 그 순간 그에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려 훈련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기꺼이 견디어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은 어쩔 때는 아, 왜 이렇게 훈련이 요 정도밖에 안 되지? 더 고난도의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면 나중에 이제 비상시가 되면, 유사시가 되면 더 국가를 위해서 잘 싸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딱 기본적인 그런 훈련만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훈련을 임하고 또 그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죠. 과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와 싸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인가 또한 패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완성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내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상대편이 원수가 이길 것이냐의 그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제 거의 승리가 확정된 그 싸움에 나머지 이렇게 그 싸움을 종결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9월 14일에 데이비드 디케뇨 라이베리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신다고 해서 제가 바쁘시더라도 주일에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선교 보고를 해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9월 14일 날 주일 오후에 오십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야, 뭐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고 그린빌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그 시작의 역사들을 보면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교회에 뭐 담임 목사, 부목사가 있으면 뭐 저 밑에 전도사님이 가셔서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직접 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목사나 전도사님께 맡기고 가장 잘 훈련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선교지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훈련을 하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칠 때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자랑스러움이 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또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그런 종들을 보면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던 그 종들은 죽음을 더 기뻐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더 오래 살아있기를 원하죠. 그것은 성도들의 그런 욕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확신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확신은 돈으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에 성실한 또한 책임 있는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함이, 만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심이 없다면 자신은 멸망을 받아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더 많은 유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제가 교황이 한국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매스컴으로 계속 듣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교황이 무슨 그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교황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만일 그가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Vicar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자격을 준 적도 없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몹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와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사모함이 없는데 개신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도 없이 가는데 이 가톨릭 사람들은 교황이 가는 곳마다 막 감동해서 막 쓰러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참 황당함이 또 한편에서는 또 서글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치한 사람인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복음의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잘해줘도 불평과 불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그러나 우리가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거보다 더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축복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배가 고픈 사람들은요 빵 한 쪽만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느꼈어요. 얼마나 이렇게 그 배가 고픈지. 물론 밥을 안 주는 것은 아닌데 밥을 많이 주긴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을 충분히 주질 않아요. 뭐 1분, 뭐 2분 이렇게 하고 막 밥 좀 먹으려고 하면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나오는 그 건빵 있잖아요. 건빵을 주고 이제 그 군인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20km 행군을 끝나면 이제 내가 건빵을 하나씩 줄 거야. 조교가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건빵 하나를 먹겠다고 20km를 걸어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아니 그렇게 군인을 속이면 되나? 줄 거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면회 어머니가 오셨는데 뭐 바리바리 싸우셨죠.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서 하는데 10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그때 얼마나 제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는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걸리신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그냥 먹느냐. 근데 여러분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은 그죠? 뭐 하나만 줘도 빵 한 조각만 줘도 그러나 배부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기 오니까 미국에 오니까 피자 끝 부분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다 먹으라고 야 이게 얼마 아까운 건데 남기냐.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는 하진 않는데 정말 배부른 나라구나. 그래서 빵 끝 부분들을 남기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정말 빵 한 조각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가 새로운 것입니다. 또 십자가냐? 또 죄 용서함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평생을 십자가를 설교해도 우리에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일에 우리의 훌륭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다 포기하셨다. 모든 천사의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그 찬송을 받으시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지위를 비우시고 낮아지셨다. 겸손하게 되셨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한 주교가 그래요. 교황을 막 높이면서 아 자기가 바티칸에 갔더니 식당에서 교황을 봤다. 교황이 우리와 같은 주교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게 낮아지심이라. 교황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감동이 돼서 그 고백하는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말구유에 나셨죠. 목수의 또 마리아의 그 마리아의 그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오셨죠. 그리고 죄인과 또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을 만날지라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죠. 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그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궐 같은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들판에 누워서 잘 수밖에 없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서 입고 다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가 남긴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만 행복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행복해야 한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만 행복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행복해야 한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깨달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을 감당할지라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우리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또한 우리의 손에 잡힐 만큼의 그 거리에 행복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신령한 그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의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한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